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참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소명을 주시면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 여러 번 다른 이유를 대면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또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께 반문하며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처음 하나님께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로 하여금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모세처럼 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치 않는지 이러한 또 저러한 이유들을 대면서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과 같은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이 목회자의 길에 서기로 결단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사역의 길에 들어섰는데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비전들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고 또 이제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또 쓰임받는다는 생각이 들기보다 매 순간이 연단의 시간이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시간이었고 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로 눈물 없이는 나눌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시간 동안 받은 그 연단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 적어본다면 책 한 권쯤은 가뿐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시기 위해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매 순간 쉽지 않은 산과 또 바다를 넘어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약속을 받고 능력 또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전도 받고 능력도 받았겠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자신감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 가운데 모세는 최초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최초의 위기는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 적이 되어 나타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지난 80년간 애써 준비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며 확신을 심어주어 이 세운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순종케 하셔서 또 인내함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는커녕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걸까요?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렸을까요? 이 구절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까다로운 난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 많은 해석자들이 모세를 죽이려는 그 하나님의 동기를 찾는 연구를 하였지만 이렇다 하는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결심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모세에게는 죽을 만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석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성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는, 즉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가 그치셨다는 말씀에서 그 해석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이 할례의 명령을 주시면서 이 집안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결국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고 또 언약에 대한 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첫 번째 태어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분에게 성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피를 통해 구속을 받고 또 하나님께 성별되는 수단이었는데, 이렇게 성별되어 성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언약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임무를 시행하러 가는 그 모세 자신이 이 중요한 명령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장남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애굽으로 파송되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그의 장남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 몰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모세는 언약의 증표가 되는 그 할례 예식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모세가 할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저지른 엄청난 실수이고 또 심각한 잘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 모세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위치가 먼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회복해야 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던 문제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거칠고 또 강하게 모세를 다루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 과정의 교훈을 미디안 여인인 아내 십보라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25절에서 피남편이라는 의미는 이 모세를 향한 십보라의 조롱 섞인 독설과 같은 것인데, 그 이유는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는 어린 아들에게 이 피를 흘리게 하는 할례를 꼭 시행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해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십보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비록 억지로 순종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노가 그치고 그를 놓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이스라엘 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출받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시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십보라의 중재를 통해 모세가 구원을 받았듯이 앞으로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시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놓아주기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모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정한 그 모세를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였던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은 이제 시작이었을 뿐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꼭 해결받아야 할 그 문제를 해결받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말의 은사가 더 있는 아론과의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지만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의심도 많고 자신감도 없고 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만한 실수도 하고 말도 어눌해서 대변할 사람이 필요한 여러 면에서 부족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인도해 가시며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 가셨던 것이에요. 모세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했고 또 바로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광야와 장애물들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 앞으로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레슨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의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그 사명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할 수 없는 이유 또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편한 길만 택하며 살고자 하는 본성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삶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부부와 자녀 간의 문제,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적인 문제들까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또 절망케 하고 의심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가 힘들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가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모세를 죽음으로 몰고 가시면서까지 혹되게 가르치셨던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맡은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의심하며 포기하기도 하고 또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기도 하며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함 때문에 실패도 하지만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부족함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귀한 열매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담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가보지 않은 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